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죄인으로 여기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어하지 못한 욕망과 감정의 무도의 속에 시간이 자꾸만 흘러갑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제 듣는 말씀으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회복을 허락하소서. 언제나 도와주시는 주님, 때에 따라 말씀이 단비처럼 생각나게 하소서.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또 그 말씀에 따라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뜻을 깨달아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그렇게 천국을 누리기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26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독일에서 일시 귀국한 이미경 집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와 계신데 나오셔서 찬송가 84장을 바이올린으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1, 2, 3절은 우리 연주를 들으시고 4절은 바이올린에 맞춰서 함께 우리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을 볼 때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만 중요시 여깁니다. 물론 내용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내용의 중요성을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졌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텍스트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그 텍스트가 나오게 된 콘텍스트를 알아야 그 의미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두 사람의 남자가 있는데 똑같이 자기 아내에게 여보 사랑하오 이런 글을 써서 남겼다고 하십시다. 글자 두 마디 똑같죠?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는 출장 가면서 그저 아내를 한번 놀래게 해주기 위해서 식탁 위에 여보 사랑하오 하고 글을 두고 갔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 설거지하러 갔다가 아내가 그 글을 보고 감격했겠죠. 그러나 그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하오 하고 식탁에 두고 간 그 글은 아침 저녁으로 부부가 사랑합니다라는 의례적인 인사의 범주 이상은 아니란 말이죠. 또 한 남자는 감옥에 갇힌 사형수라고 가정을 하십시다. 이 사형수가 자기 집행을 당하는 날이 되어서 형장으로 끌려가기 직전에 교도관에게 사정사정해서 종이 한 장에다가 여보 사랑하오 이러고 남겼다고 하십시다. 글자는 똑같고 수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지만 이 두 사람이 쓴 여보 사랑하오라는 이 내용에 있어서 그 사랑의 의미와 농도와 애절함이 결코 같을 수 없는 거죠. 출장 가면서 의례적으로 여보 사랑하오 한 사람의 그 글을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람의 애절함으로 해석하는 것도 잘못되는 것이고 사형수가 남긴 그 글을 출장 가는 사람의 의례적인 인사로 보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 콘텍스트를 알아야 한 줄로 사랑하오지만 이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고린도서를 시작하기 전에 도대체 이 고린도서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고 바울이 쓴 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받는 고린도는 어떤 곳이었는가 우리 한 시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은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지금 이 우리나라 성경의 번역문이죠. 그죠? 그런데 헬라말로 쓰여진 헬라말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이 이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말로는 파울로스가 가장 먼저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이 고린도전서는 파울로스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은 그 천년 전에 똑같은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천년이 지나서 한 청년의 이름이 똑같이 사울이에요. 왜 그 청년 부모가 혹은 그 청년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겠는가? 천년 전의 사울 왕과 천년 후의 사울은 똑같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저는 전주이가인데요. 전주이가에 속한 사람들은 왕을 배출한 가문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을 배출했습니다. 따라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사울 왕에 대한 자부심이 컸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율법 선생이라는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거기에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던 바리새파죠. 게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도시 예루살렘에 진출한 뒤엔 유대교 핵심 지도층으로부터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신임을 받았는가? 예루살렘에서 230km가 떨어져 있는 다마스커스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대제사장이 너 가서 잡아와라 하고 체포영장을, 공문을 사울에게 맡길 정도로 사울은 신임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사회 속에서, 유대교라고 하는 그 신앙 공동체 속에서 장래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사울 왕과 똑같은 사울이에요. 그러면 이 청년이 얼마나 야망이 컸겠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긍지를 갖고 있었겠는지,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자신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교만했겠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의 이름이 파울로스로 바뀌었습니다.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정확하게 뭐냐?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 파울로스라고 하는 저 외래의 이름 자체가 헬라어 파오하고 관련이 있다고들 생각을 해요. 헬라 말로 파오라고 하는 것은 멈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에서 바울이 되고 사도 바울로 일평생을 살아온 바울의 일생을 놓고 보면 멈추다는 동사에서 유래된 파울로스라고 하는 저 이름은 참으로 의미심장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멈춘 사람이에요. 뭘 멈추었는가? 내 자신의 능력을 믿던 삶을 멈추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교만을 멈춘 사람이에요. 내가 결심만 하면 내 의지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자만의 삶을 멈춘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히브리 이름은 히브리 말 동사 샤알에서 나왔습니다. 샤알이라고 하는 동사의 뜻은 요청한다, 요구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는 유태교 신자니까 하나님 믿었잖아요. 단지 그가 안 믿었던 것은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안 믿었거든요. 하나님은 믿었어요. 그런데 사울일 때 저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에게 요청하고 요구하는 관계였습니다. 왜?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더 크거든요. 내 계획이 항상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이뤄주시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이거 주시오. 내가 내 일을 계획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 뜻을 이룰 때에 아쉬울 때만 하나님께 요청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그 삶을 멈추었습니다. 내 뜻을 절대시하면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요구하고 명령하는 삶을 멈추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혀 이끌려가는 그 삶이 참된 삶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 준비 예배 드릴 때 요한복음 21장을 3주에 걸쳐 보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은 참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복음서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인 동시에 바로 사도행전과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된단 말이죠. 그 연결고리를 중심으로 복음과 교회가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복음서의 결론장인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사울은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명령하면서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삶을 멈춘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주여 나를 띠띠우시고 나를 끌고 가소서. 내가 끌려가겠습니다. 그게 파울로스입니다. 저 파울로스라고 하는 이름이 고린도서 제일 첫머리에 시작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썼는데 바울의 이 편지가 이 속에 담겨있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앞에 있는 저 파울로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멈출 때 내 인생은, 내 삶은 비로소 복음이 담기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되는 삶을 스스로 멈출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비로소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인카네이션, 육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울이기를 멈추지 아니하면, 내가 바울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단순히 정보의 습득은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레마,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바울이 입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 뜻을 따라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디아 텔레마토스테오,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through 혹은 by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무엇이 됐는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거나 가치가 있었던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 우리 알죠? 언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이겠다고 잡으러 가던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무엇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대적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흔히 사용하는데 바로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헬라 말 텔레마토스, 저것은 셀로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셀로라고 하는 동사는 생각한다는 뜻도 있고 소망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소망이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믿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이고 소망함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과 믿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울을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소망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주일 설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절대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믿는 하나님의 믿음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인간을 믿지 아니하신다면 어떻게 당신의 독생자를 보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저를 위해서 죽어주었을 때 저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다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은 못 죽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믿어주신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인간 이재철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믿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믿음은 무엇인가? 보잘것없는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응답이 인간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통해서 바울을 부르셨는데 뭘로 부르셨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아포스톨로스 사도로 부르셨다. 사도라고 하는 저 말은 아포스텔로 보낸다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부르시는 것은 보내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의미도 없이 너희들 왔다 가라 그게 아니에요. 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를 지녀서 보낸다는 말이에요. 사도가 어떤 사람인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메시지를 지니고 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당 안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심중에 세상의 메시지를 지금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배당 안에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품고 나간다면 내일 여러분들이 시장 한복판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은 예배당 안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지를 지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메시지를 지니고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무슨 메시지를 지니고 사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번 주일날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도 흔히 형제, 자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형제라고 부를 때 소스데네스 호 아델포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 델포스라고 하는 이 말은 델피라고 하는 자궁이라는 말이고, 아는 같다는 접두사입니다. 그러니까 저 형제라는 말은 그냥 친구를 뜻하는 게 아니라 한 자궁에서 태어난 한 핏줄을 예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요. 이 고린도서를 쓸 때 바울은 이미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요 지도자입니다. 소스데네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제자죠. 왜? 바울에게 배운 사람이니까. 절대 같은 열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저 소스데네를 아델포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한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주후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제2회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말하자면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고 난 다음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를 논의했는데 그 가운데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다. 이 보편적이다는 말이 뭔가? 저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Catholic Church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Catholic Church가 되어야 한다. 이 381년 공의회가 끝난 다음에 4세기가 지나서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원문이 확정이 되었어요. 그 사도신경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거룩한 공회가 바로 Catholic Church예요. 가령 우리가 지난 주일날 아침에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이 말은 100주년 기념교회가 Catholic Church임을 믿사오며 이 말입니다. Catholic Church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보편적이라는 말인데 저 말의 뜻은 계급, 신분, 학력, 연령, 출신 지역을 초월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아무런 차별 없이 한데 어울려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교에서 Catholic Church라는 단어를 먼저 썼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개신교에서는 구교를 Roman Catholic Church라 그래요. 로마에 있는 교황의 영향 아래에 있는 Catholic Church고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개신교는 Universal Church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Universal이든 Catholic이든 그 의미는 똑같아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모두 형제자매 되는 교회. 개신교는 캐톨릭에서 떨어져 나왔는데 캐톨릭이 갖고 있는 여러 개 중에서 개신교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이어라키, 그 철저한 그 계급주의예요. 교황이 계시고 주교가 계시고 그 밑에 뭐 추기경들, 뭐 또 주임 신부, 평신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만인 제사장들 똑같다고 떨어져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회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 전부 계급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말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형제 자매 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지방 모 교회는 아예 모든 직분을 다 없애고 형제 자매로 부릅니다. 그 젊은 분들끼리는 그게 참 좋은데 그 젊은 분들이 연세 드신 분을 형제님 부르기는 우리나라 정서상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님 못하고 저기요 뭐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우리 한국 정서에도 맞는 용어로 정말 연세 드신 분 보고 제가 형제님 하면 이게 참 불손한 사람이 되는데 연세 드신 분에게 호칭을 썼을 때에도 그 호칭이 무례하지 않는 호칭을 우리가 찾아내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어갈 때 이 교회는 세상의 논리에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수신자, 발신자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서대네는 이쪽이 지금 이제 발신척이에요. 그러면 수신자는 누구인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고린도 교회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저때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있죠. 안티옥에도 교회가 있죠. 그죠? 안티옥에 있는 것은 안티옥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어디에 있든 어떤 형태로 있든 모든 교회는 한 분이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381년 니키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교회는 하나이고, 우리는 흔히 무슨 뭐 소망교회, 영락교회 뭐 이러면 그거 다 다른 교회처럼 여겨져요. 영락교회는 중구 저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소망교회는 압구정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100주년 기념교회는 양화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틀려질 수밖에 없죠. 100주년 기념교회, 신천교회, 영등포교회가 다 따로따로 있다면 개교회주의로 놀아도 돼요. 그러나 고린도에 있는 것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양화진에 있는 것은 양화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다 하나의 교회라면 교단이 무엇이든 서로 주안점이 어떻게 다르든 형태가 어떻게 다르든 결국은 함께 조화를 이루는 한 지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도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들인데 그 하나님께서 만유 위에서 만유를 통일하셔요. 내가 어디에 있는 교회에 속해 있든 그 교회는 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안다면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연합과 교회 일치에 교인과 교회가 최대의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발족시킨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는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국 개신교 교단 20개 교단 그리고 26개 기독기관 및 단체가 초교파적으로 결성되었죠. 지금 한국에서 진보적인 교단은 NCC에 가입되어 있고 보수적인 교단은 한기총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100주년 기념협의회처럼 그야말로 하나의 교회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단체는 아직까지도 한국에서 유일무이합니다. 그 정신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개교회가 여러 교단에 있는 목사님을 동시에 모셔서 한자리에 앉기는 어렵지만 100주년 기념교회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토대 위에서 세워진 교회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 교회 자체만의 유익을 위한다면 이 21세기에 이 교회가 하나 더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밀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면 이 조그만 공동체를 통해서도 교회 역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양화진 이 교회 바로 앞에 절두산 성당이 있어요. 그건 뭔가? 절두산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여러분, 유럽에 가면 구교와 개신교의 성지가 동일한 장소가 여럿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죽이면서 했잖아.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개신교와 구교 신도가 같이 죽은 데는 개신교 입장에서는 개신교 성지고 캐톨릭 입장에서 보면 캐톨릭 성지죠. 그런데 서로 칼이나 총을 들고 피를 흘리지 않고 천주교 성지와 개신교 성지가 이렇게 한 동네에 나란히 마주보고 있는 것은 거의 세계에 유례가 없는 곳입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은 그 동기가 어떠했든 간에 개혁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레볼루션을 했던 것입니다. 레볼루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제를 다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종교개혁자들은 구교라는 구체제를 이 땅에서 썰어버리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레볼루션이 아니라 리포메이션으로 끝나게 했습니다. 구교는 교황을 정점으로 구교의 영향권에 있는 왕들과 군대를 동원해서 개신교도들을 이 땅에서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라는 기둥도 있고 개신교라는 기둥도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는 이 두 기둥이 다 필요한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두 기둥이 다 불완전한 겁니다. 이 두 기둥이 서로가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버리고 상대의 좋은 점을 배우고 상호 보완이 될 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두 기둥을 다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치적으로 절두산에 있는 하나님의 천주교회와 마주보고 있습니다. 숙명적으로 우리는 저분들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제 경험상 천주교회하고 친해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도 경험이 있고 제네바에 있을 때도 제네바에 모이는 천주교회와 이제 저희들 같이 예배도 드리고 교류도 갔는데 몇 번씩 찾아가서 공을 드려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는 길이 서로 다르게 보여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서로가 공유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었죠. 교회는 하나의 교회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뭔가 곧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말씀드렸죠? 교회는 시스템이 아니고 빌딩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뭔가? 우리 자신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어떤 사람들의 모임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안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헤기아 스메 노이스, 이것은 거룩하여졌다는 수동태 완료형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야, 너 이리 와라. 그리고 너 거룩해지면 내 거룩한 교회라고 해줄게. 거룩하게 한번 살아볼래? 그게 아니에요. 저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과 죄투성이의 과거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십자가 안에서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너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 완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또 거룩하여졌는데 그 사람들을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클레토이스 하기오이스,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말로는 성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기오이스를 영어로 번역하면 무슨 어떻게 되죠? 세인트예요. 세인트. 여러분들 우리가 뭐 김성도님, 뭐 이아무개 성도님 아무 부담감 없이 부르죠. 그런데 저 말의 본래 뜻은 성자, 세인트라는 거예요. 가령 누가 저더러 이재철 성도님 이런 부담감 안 느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한테 이재철 성자님 부담감 느끼죠. 가령 뭐 예를 들어서 폴리카프과 같은 성자와 우리 성자, 그 세인트와 나 세인트 사이의 차이가 뭐 있는가? 그분은 대문자고 나는 소문자라는 차이밖에 없어요. 그분은 고유명사로 자기 이름 앞에 붙기 때문에 대문사가 되는 것이고 나는 소문자 차이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우리는 성자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성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거룩하게 되었다고 완료형으로 얘기하시고 너는 세인트라고 불러주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룩한, 장엄한 예배의식입니까? 아니면 성스러운 언행입니까? 물론 그런 것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다는 것은 훨씬 더 본질적인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그 폐허화된 고린도를 복원한 그림을 보았죠. 한번 보십시다. 자, 지금 이 그림이 옛날 고린도 중에서 성안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뒤에 아크로 고린도가 있다고 그랬죠. 높은 고린도가 있는데 그 위에 아프로디테 비너스의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사제들이 1,000명이 낮에는 제사를 드리고 밤이 되면 전부 나와서 신의 이름으로 매음을 합니다. 환락의 도시가 되는 거죠. 아폴로 신전이 있고 옥타비아누스 신전이 있고 또 헤라클레스 신전도 있고 여기에 이 요 성 안에만 12개의 신전이 있습니다. 이 성 둘레가 10km라고 그랬죠. 여기에 레기온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엄청나게 넓은 도로였죠. 위에서 보니까 이 도로가 저 레기온 항구까지 연결되면서 그 주위에 인구 60만 명이 퍼져서 삽니다. 이 거대한 도시에 이 도시의 논리가 왜 없겠어요? 저 도시에서 출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 도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성공한 사람이고 저 도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대접받는다는 저 도시의 논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너희들은 거룩한 교회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기 샘 있는 여기에 회당에서 예배드리다가 쫓겨나서 유수도라는 사람 어느 집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예배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황제가 신전에 앉아서 인간으로부터 경배를 받는 황제의 논리, 황제의 논리라는 건 그저 내 욕망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그죠? 그 황제의 논리가 판을 치는 이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거룩하게 살라고 성자로 불러내실 때 거룩함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 세상의 논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너 거룩해, 내 거야,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도시를 압도하는 황제의 논리, 고린도의 논리를 쫓으면서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저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아니, 눈에 보이는 것이 거대한 권력이고 물질이고 향락이고 온갖 보이는 것이 나를 압도하고 있는데 이 물신주의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저 거대한 흐름을 거스릴 수 있는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간 여행하는 거예요. 타임머신을 타는 겁니다. 100년, 200년 후로 지금 날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죠? 이 다음에 보셔요. 그 거대한 도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고린도, 아크로 고린도에서 지금 내려다 본 건데 이게 지금 항구로 가는 길입니다. 아폴로 신전에 지금 뼈대만 남아있고 옥타비오누스 신전은 사라지고 초토화됐습니다. 이 집들은 전부 다 근래에 지어진 집들이에요. 이 근처에 60만 명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흔적도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논리를 쫓으면 결과는 저겁니다. 허무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시간 여행을 하지 않고 100년, 200년 후를 내가 내다보는 영혼의 눈을 갖지 않고 오늘날도 황제의 논리가 압도하는 이 서울 바닥에서 내가 주님께서 구별해 주셨으므로 거룩한 길을 살 수 있는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뭐라고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자, 이거 한번 되돌아가 보십시다. 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뭘 먼저, 보이지 않는 걸 뭘 먼저 볼 수 있어야 될까요? 그림 3으로. 이거. 이 웅대한 서울이 먼 훗날 이 집이, 내가 사는 집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임을 보는 거예요. 이 폐허 속에 태어난 사람도 있겠죠. 날 때부터 이거 보는 거예요. 그는 뭘 봐야 될까요?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보이지 않는, 결코 폐허화되지 않는 진리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영원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원의 눈을 갖지 않고서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여러분,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정말 멋진 성가대가 거룩한 노래를 부르면서 예배드린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한국 교회는 영혼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여줍니다. 그게 다라고 그래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지금 교회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 거룩한 성도들을 또 설명하기를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냥 뭐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 뭐 예수야 놀자 뭐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무엇이죠? 이 땅에 어떤 상태로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오셨죠? 로고스시예요. 로고스시입니다. 발음이 잘 안 되네. 로고스시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셨다는 것은, 내가 부른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다. 사도적이 무슨 뜻인가?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을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인사말 이래서 아주 간단하게 그냥 지나쳐버려요. 그런데 실제로 이 짧은 구절 속에 교회가 무엇인지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앞으로 배워가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더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귀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하면 영어로 and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점 탁 찍고 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and가 아니라 with입니다. 함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거룩하여진 너희들 사람들 그리고 또 누구? 그래서 저쪽 그리고 이후가 봐도 좋고 안 봐도 좋고가 아니라 신, 뭐뭐 함께 저 뒤에 있는 저 사람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묶어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각 처에서 파신토이스 이 세계 어느 곳에서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과 함께 고린도에서 거룩해진 하나님의 교회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요. 분명히 이 편지의 수신자는 고린도에 있는 그 조그마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이 작은 고린도 공동체에 전할 망정 이 말씀은 반드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것임을 바울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문장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의 문체가 수려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의 주인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의 미랄이 씨앗이 뿌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것을 바울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됐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이 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에서 룻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 챕터를 썼습니다. 룻이 한 게 뭐예요? 청상 과부되어서 과부된 시어머니 따라서 자기 고향 모압을 버리고 국경 넘어서 베들레헴 따라간 거. 하도 며느리가 착해서 그 시어머니가 개가시켜줘서 보아스란 사람에게 개가해서 오벳이라는 핏덩이 아들 하나 낳은 거. 그겁니다. 세상에 그거 안 하는 여자 어디 있어요? 다 아이 다 낳잖아요. 그런데 그 룻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요.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지금 룻이 낳은 아이는 핏덩이 오벳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이 핏덩이의 아들이 이새고 그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라고 룻기를 끝내었습니다. 뭘 의미해요? 룻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핏덩이 한 명밖에 안 낳았지만 이 핏덩이를 통해서 태어날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했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룻이 한 일이라고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효도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했을 때 지금 그 현장에서부터 여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역사의 지평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양화진에서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씨를 뿌리면 두고두고 세상은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10년 목회를 마치고 스위스를 가기 전에 회복의 목회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내용 중에 제가 이런 구절을 썼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나의 목회지는 주님의 교회였다. 나는 주님의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다. 부흥사처럼 다른 교회에 집회를 하러 다닌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난 10년 동안 나의 목회지가 주님의 교회에만 국한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나의 목회 대상은 한국 교회라는 마음으로 10년을 지내왔다. 내가 주님의 교회에서만 목회한다 할지라도 나의 목회는 반드시 자국을 남기게 마련이고 그 자국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필히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전 이렇게 쓰고 스위스를 갔습니다. 나는 논현동 언덕 강남 YMCA와 정신여고 강당에서 주님의 교회를 목회할 뿐이지만 주님께서는 이 목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어떤 형태든지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으로 목회를 하고 스위스를 갔는데 스위스를 가서 유럽과 미국을 다니니까 그 영향이 한국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교회에 파급되어 있음을 보고 제 스스로가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어떤 분은 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집안만 청소하고 전업주부로 이게 뭐야 그러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면 따분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실 때 내가 밥 짓고 아이 키우는 그 일을 통해서 그 대를 이어서 태어날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대한민국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시대를 주님과 더불어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바울이란 이름이 많은 단어 뒤에 나오지만 원문을 보니 바울이란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던 인생을 이 시간부터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위에 인카네이션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이곳에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기쁨 속에 살게 해주시어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아니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영원 속에서 우리의 이 삶으로 인해 인류 역사의 지평이 새로워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목도하며 하나님을 찬양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위대한 행군의 첫 출발이 이번부터 시작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